요즘은 제가 보니까 유튜브가 아주 대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또 이런 세상이 왔는지 유튜브 본부가 우리 동네에 있는데 제가 옛날에 자주 가던 지금 못 가지만 스타벅스 앞에 유튜브 그 본부가 있는데 야, 이곳이 이렇게 세상을 움직이는 본부구나 하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가지고 그 어린이 방송을 듣기도 했고 흑백 TV가 대세였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어린 시절에는 또 무엇이 대세셨을까? 무엇이 있었을까? 오늘 예배 후에 그 카톡방에다가 옛날의 추억을 올려놓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집사님들이 어렸을 때도 TV를 보고 자라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만화 영화가 아주 아이들이 무척 좋아했죠. 지금 만화 주인공이 정말 사람처럼 말하고 사람처럼 움직이지만 옛날에 만화는 사람이 질질 끌려다녔습니다. 다리가. 입과 말이 따로 놀았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TV 앞을 떠나지 않았고 부모님들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죠. 눈 버린다고. TV 앞에 있으면 눈 버린다고 멀리 앉으라고 성화하셨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아마 TV보다도 아이패드나 셀폰에 익숙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예전에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기독교 TV에서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하루 종일 기독교 TV를 틀어놓는 권사님들도 계셨어요. 이웃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으시면 마켓에 가서 카세트 테이프를 갖다 들으시고 돌려보셨고 그다음에 CD가 이제 나왔죠. 요즘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 모든 곳에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접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으면 또그 목사님의 설교가 옆에 쭉 뜨죠. 그래서 계속 자동 재생해가지고 하루 종일 더 들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설교를 자주 들으시면 우리 교회 설교가 유튜브 옆에 뜨게 될 겁니다. 그런 날이 와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것도 여러분 아시지만 다 제각각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LA 있는 집사가 목사님 하루 종일 기독교 방송을 틀고 일을 하다 보면 똑같은 본문인데도 목사님들의 해석이 다른데 왜 그렇습니까? 뭐 그렇죠. 뭐. 또 목사님 설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튜브 안에도 의심이 되는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맹신할 수도 없고 무조건 따라가다 보면 이상한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옛날에 너무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문제였는데 지금 너무 많은 것도 문제고 너무 많이 알으니까 더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옳은 것이 뭔가, 그른 것이 뭔가, 정말 참된 것이 뭐고 거짓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울 때입니다.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외부로부터 핍박과 박해가 있고 순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적 그리스도의 영이 온다 그랬는데 이미 너희 가운데 왔다. 이렇게 빨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생긴 거예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악한 세력이 생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의 영, 또 악한 영, 미혹의 영, 이단에게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순교를 할 정도로 박해가 있는데 또 안에서는 이런 이단들이 들끓으면서 신앙이 지금 갈라져 나가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보니까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했기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은 그 기준을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사도 요한이 그 당시의 상황에 맞게 또 우리에게도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일서 여러분들이 계속 읽으시라 그랬는데 우리 가운데 있다가 나간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이 전반부에 나옵니다. 적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신앙을 지킨 교인과 적 그리스도에게 넘어간 교인들로 교회가 둘로 갈라졌을 것입니다. 교회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보고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세운 교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목숨 바쳐가면서 순교하면서 세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인데 이 교회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곳에 적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교회를 흩어지고 있어요. 또 적그리스도가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교회 밖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죠. 밖에서 안에 있는 교인들을 유혹하고 교회에서 끌어내려고 했을 겁니다.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저급한 것이다. 더 여기 훌륭한 것이 있다.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다. 자기들처럼 나와라. 나오니까 너무 자유롭다라고 재촉했을 겁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조심했겠죠. 그래도 근데 교회와 신앙을 떠나더니 이제는 예의도 지키지 않고 마구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단들이 이렇게 하죠. 그런 말에 넘어가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속이 터질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안타깝고 또 화가 났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시작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다.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레의 아들이었던 사람입니다. 천둥 번개와 같은 거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이 더 어려운 상황, 이 화가 나는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편지를 사랑하는 자들아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정말 이 사도 요한이 정말 성숙했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차분해졌구나. 정말 그 어느 노래 가사대로 영그러 갔다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근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죠. 이어지는 사도 요한의 권면을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가려주고 있는데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영이라고 하는 말을 특별히 쓰고 있죠. 당시의 교회를 유혹하는 세력이 영을 강조했거든요. 육과 영을 구분했거든요. 육은 별것이 아니다. 영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죠. 육은 중요하지 않고 영만 중요하니까 그냥 교회 생활만 중요하다. 그냥 교회 봉사만 중요하다. 가정도 내팽개치고 세상살이도 내팽개치고 교회 생활만 잘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최고다라고 서열을 가려놓았을 것 같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만 잘하면 된다. 세상에서는 대충 살아도 여기 우리 순간에 있다 가니까 대충 살아도 교회 일만 하고 신앙적인 영적인 일만 한다 하라고 강조를 했을 것입니다. 육에 속한 세상은 중요하지 않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덕이 되지 않겠죠. 신앙과 생활의 통합이 아니라 신앙과 생활이 갈라져 있습니다.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없고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또 꽤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주장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의 계시지 않습니다. 아니 한 분도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게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것인데 제가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분이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아주 많습니다. 뭐든지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 좋지가 않아요. 영적이라고 하는 것 좀 조심하고요. 또 어떤 분이 너무 예언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조금 분별하고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이 이렇게 영만 강조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가짜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영은 떠났고 거기는 그냥 가짜 껍데기만 돌아가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중요하지 않고 영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 다 믿지 말라. 무조건 믿지 말라. 제발 무조건 믿지 말고 무조건 넘어가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별하다 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해봐라. 시험해봐라. 진가 아닌가 옳은가 그런가를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무조건 믿지 말고 그 말이 과연 옳은지 그런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살피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도 이단들이 무척 많습니다. 신천지도 그렇고요. 그런 곳에 빠지는 사람들이 꼭 새겨드려야 할 말씀이 분별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튜브에 목사님들의 설교가 넘칩니다. 그것도 잘 살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왕이면 은혜로우시면서도 바른 말씀을 들으셔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그렇지 않으면 혼란스럽습니다. 혼잡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뭐 말씀만 그렇겠습니까? 유튜브에 있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잘 새겨들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이 갖추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여러 가지 영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다 주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어떤 것인지 분별하는 두 가지 기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인데 우리 함께 읽으시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앞에서 말했듯이 교회에 들어왔거나 교인들을 유혹하는 악한 세력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왕이면 왕의 아들이라면 삐까뻔쩍하게 나타나셨으면 좋을 텐데 기껏해야 목수의 아들인데 그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이 영 깨름칙했을 것입니다. 쑥스러울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육신은 신분은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영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 악한 세력들의 주장이었고 한쪽으로 치우친 주장이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해야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요한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라는 그 약혼자에게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 속한 신앙이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육으로 오셨냐 영으로 오셨냐가 되게 중요했다면 지금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현대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한 믿음과 확실한 고백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초라한 예수님이십니다. 참 초라한 예수님이십니다. 누울 곳도 누울 집도 없으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죄인들이 죽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한다. 우린 쉽게 믿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만 믿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셨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했고 나중 기독교회가 이것을 교리로 확정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악한 세력이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절대로 악한 세력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긴다. 4절인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고민과 염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가 크게 보일 때도 없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 원합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도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기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한 세력에 넘어가지 말고 이기었다. 이겼으니 믿음을 굳게 붙잡고 승리자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선언입니다. 선포입니다. 부탁입니다. 자녀들아 라고 불러요. 니를 칠들아.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하듯이 지금 사도 요한이 교훈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 속한 신앙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확실하게 고백해야 된다.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합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영부영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한 기준을 갖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도 세상의 영에 미혹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영의 말에 넘어가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이깁니다. 둘째로 사도 요한이 알려주는 기준은 뭔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이것이 판단 기준인데 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는다면 세상에 속한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기준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하나님을 믿느냐? 비아냥거립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비아냥거리는 시대가 되었죠. 아직도 교회에 남아있느냐? 저는 가장 두려운 것이 팬데믹이 지난 다음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 남아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행여나 교회를 믿다가 또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에 남아있느냐라고 하는 조롱 섞인 얘기를 할까? 너무 두렵고 이것이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잘해야 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이런 세상이 우리가 잘해도 잘 믿어도 순교해도 이런 세상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을 합니다. 세상의 논리를 펼칩니다. 그들의 말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의지한다는 뜻이요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뜻이요 그 사람을 인정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시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경한다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듣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까지 간다면 너무 좋은 거죠.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하느냐,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하느냐. 세상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우리 이참에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언어 생활도 한번 잠깐 점검하고 넘어가십시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말을 하는지 스스로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다. 10월 한 달을 사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 백성다운 말을 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고 믿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을 하는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스스로를 점검해야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걸 분별하는 신앙이라고 말을 해요. 스스로 테스트해보는 신앙입니다.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테스트해보는 신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잘못된 영들이, 잘못된 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때로는 교회도 힘들게 하기 때문에 분별하는 신앙이 요청됩니다. 분별해내는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사도 요한 시대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 정말로 분별해낼 수 있는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너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생각을 거듭거듭 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많은 말이 있고 너무 많은 이론이 있고 정말 목사님들 설교마다 다를 정도라면 이 분별하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올바른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우리 찬빛교회 식구들이 이 분별하는 능력을 성령의 이 능력을 또 진리의 영을 장착하시길 저는 뒤에서 돕고 기도하겠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일 때입니다. 그때요 독일교회가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유대인 600만 명을 잔인하게 죽이고 있는데 독일교회가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히틀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라고 미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일만을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독일만을 축복할 것이다 라고 독일 최고주의를 히틀러가 얘기했을 때 독일교회는 전부 다 히틀러에게 지지표를 던졌습니다. 유대인들 완전히 경멸했습니다. 히틀러가 그랬거든요. 히틀러는 그 삶 속에 유대인을 경멸하는 그런 그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까지 무시하는 그런 독일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대다수의 교인들이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봐도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아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가슴을 칠 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독일 교회가 또 기독교인들이 히틀러 편을 들었습니다. 그때 칼 바르트라고 하는 또 몇 명의 독일 신학자들이 바르멘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히틀러에 반대하는 성명을 냅니다.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선언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본회포가 속했던 독일 고백교회가 되는 것이죠. 신앙을 잘못 사용하면 말이죠.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이는 것에 동참하게 됩니다.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고 맹목적이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니다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지 히틀러나 그 나치당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목숨을 걸고 목숨을 바치면서 분별하고 바른 신앙을 선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 만나는 여러가지 이슈들을 놓고 무엇이 바른지 행여나 잘못된 것은 없는지 한번 우리가 테스트해 봅시다. 이것이 바른 신앙으로 가는 길목이고 지혜죠. 다음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이 마주치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그냥 한번 지나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지혜의 영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옳은 것을 분별할 능력을 저에게 주시고 옳게 분별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세상에 알리고 드러내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흩어져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안에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튼튼하게 자리잡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참부 식구들, 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진리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정말 잘 분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뚝 서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달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아는 참부 식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참부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9장 부르시겠습니다.